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 동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평가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었지만 북한은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8일 도쿄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구테우스 총장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공조하면서 주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가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암살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에 따르면 시리아의 핵심 과학자인 아지즈 아스바르는 지난 4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이 터져 사망했습니다. 폭탄이 차량에 미리 설치돼 있었으며 운전기사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6일 중동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의 일간 알왓단 신문은 7일 이스라엘 모사드가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를 암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2년부터 시리아 군 시설 등을 겨냥해 100여 차례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상대국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7일 오는 23일부터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전자제품과 반도체 그리고 오토바이 등 모두 279개로 USTR이 지난 6월에 예고했던 품목에서 5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도 8일 원유와 철강 제품, 자동차 그리고 의료장비 등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법을 무시한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7일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훈련 중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은 다른 항공기에 맞지 않았으며 미사일에 자폭장치가 있었다고 스페인 국방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군당국은 미사일 잔해를 찾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발틱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며 사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에 적극 협조했으며 유해는 미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초기 감식 결과라고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담당 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장 무슨 큰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 때문에 뭐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성급한 기대가 아니라 앞으로 그 비핵화 성과와 제재가 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내린 후에 밤에 개개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과 달리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협상 없이 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7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미국이 느끼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게 한 것처럼 최대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매우 확고하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키기로 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을 보기 전까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그렇게 오래전에 발발한 전쟁의 유해를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약속을 한 나라라면 한국군, 호주군, 미군 등 1950년대 초 유엔군으로 참전한 모든 외국 군인들의 유해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유해 송환을 놓고 우리와 어떤 협상도 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돌아가 김정은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이런 만남을 제안했다고 확인한 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사가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으며 검찰 기소를 포함한 한국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제재와 추후 군사적 위험 때문이었다며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계속 북한 앞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B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BOA에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고 이들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지속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쿵시안유 중국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쿵 부부장이 최근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민주당 층의 접근법과는 달리 입법을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현 대북 접근법에 대한 우려가 간접 표출돼 있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행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일부 조치들에 대한 불만이 배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추가 대북 제재 유예 결정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훈련 재개와 제재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서한은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을 주축으로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댄 설리반 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약 두 달 만으로 주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부실한 협상과 일방적 양보만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대조적인 행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상원 외교위 청문회는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직후 VOA에 북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북한의 요구가 진지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제재 완화만 얻으면 멈출 단계적 양보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with my insight, I would just be limited to say that I remain concerned about whether North Korea is sincere about what they're saying they want to do or whether they're just trying to
앞서 4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와 재무부가 발견한 제재 위반 의혹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폼페오 장관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은 건 이런 불만을 반영합니다. 지난 1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조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군사위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최종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안에 첨부된 설명문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했던 이 조항 역시 설립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핵무기 사용 관련 조항에서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제한하려는 공화당의 입김이 느껴집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늘리기 위한 옵션에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지원금을 받는 연구개발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유사 법안들이 5건이나 상정됐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위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 제한 조항은 공화당인 하원 군사위원장이 최초로 포함시킨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북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북핵 폐기에 관한 검증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포함돼 의회 감독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 권한을 늘리는 조치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이 지난 6월 말 공동 발의한 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현재 지지 의원 수를 늘리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려는 공화당 측 움직임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추가 대북 제재 유예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월 초 VOA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감축 문제 또한 북한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we maintain a presence in South Korea. It's not just about North Korea. It's about security through the region. It's about our.
그레이엄 의원도 지난달 21일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공화당 측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주도해온 가드너 의원과 은행위원회 소속인 페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달 VOA에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새 대북 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ll, I would support a new North Korea sanctions bill, particularly given the fact that they haven't made the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테드 유호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 주도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북 관계가 개선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88.8%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는 응답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3%로 동의한다는 응답 32.5%에 거의 두 배를 차지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도희 조사관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무슨 큰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 때문에 뭐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성급한 기대가 아니라 앞으로 그 비핵화 성과와 제재가 좀 연계되어야 한다는 형식으로 되게 좀 신중한 태도를 많이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었고요.
김 조사관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후속 협상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다는 점을 한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견해에도 반영됐습니다. 남북 경협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친 반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각각 61%와 60.5%가 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데 단지 23.9%만 동의했다며 미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금 기여한다가 44.7%, 매우 기여한다가 44.5%로 전체 89.2%가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미한 관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미한 동맹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독자적인 외교정책 추진 11.9%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희 조사관은 대화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반대가 53.1%로 찬성 46.9%보다 더 많았습니다. 김 조사관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관계 개선 이후 미군 철수에 대해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반대가 많은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문제 인식에 있어 젊은 층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지금 그 계속 핵 위기의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북한이나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상당히 좀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더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밖에 보고서는 남북 관계 궁극적인 목표를 한반도 통일로 보던 과거의 시각과는 달리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은 별개라는 인식이 우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43.2%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 33.7%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한 최우선적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 원산에 3시간 동안 머물며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북한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제니 진 박사가 밝혔습니다. 송환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이끌 제니 진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측이 상세한 유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해의 상태는 괜찮은 편이고 미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초기 감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제니진 진주현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신원 확인 프로젝트, 한국전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처럼 제가 초기에 북한 측하고 회담하는 데부터 참가를 해서 원산에 갔다가 하와이까지 유해를 이송해 간 적은 처음이라서 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건가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유해를 받은 거여서요. 새로운 유해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코리안 워 프로젝트에 일부로 흡수되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2011년부터 맡아오셨던 그 K-208도 코리안 워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처음에 K-208이 북한에서 90년대에 송환한 208개의 유해함에 들어있던 유해를 감식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북한에서 발굴을 해서 가져온 유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전과 관련된 유해들이 많아서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K-208이라는 이름을 새로 코리안 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전 관련된 모든 유해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코리안 워 프로젝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환된 유해도 마찬가지로 코리안 워 프로젝트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인력도 추가 배치됐습니까? 뭐 팀 구성이나 예산 배정이 어떻게 짜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에 지금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요. 이번 유해 송환 덕분에 인력을 2배로 늘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저희 감식 소에서 추가로 85만 불이 배정이 됐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 미북 간 공동성명에도 명시된 사항이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송환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지연됐는데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합의서에 최대한 빨리 준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최대한 빨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한 빨리가 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유해 송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회담부터요. 송환 일정이 지연되면서 그럼 계속 한국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원산에 들어가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셨나요?
원산에 도착해서 저희가 유해함 준비되어 있는 유해함들을 일일이 다 열어보고요. 그다음에 각 유해함마다 어떤 유해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뭐 동물뼈가 섞여 있는 적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유품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네, 간략한 감식을 네. 시행했습니다.
이번 유해들이 미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략한 감식만을 통해서도 누구의 유해인지 이렇게 신원에 대한 일종의 큰 틀은 잡히는 건가요?
뼈의 형태나 크기를 보면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유럽계 인종인지 아니면 아프리카계 인종인지 동양계인지 이 정도는 거의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본 바로는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유럽계나 아프리카계 인종으로 보였고요. 물론 아시아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약 7,600여 명이 미군이 실종된 상태인데 그 중에 100명 정도가 아시아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뼈의 모양만 보고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미군이 아니다 또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UN 참전 16개국 중에 90%가 미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종 인원도 가장 미군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미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유해를 미리 발굴해 보관하다가 송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보신 유해 상태는 어땠나요? 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유해가 있으신가요?
90년대 저희가 송환 받은 유해와 보존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합니다.
흔히 군번줄로 불리는 인식표 한 개를 유해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다른 유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식표 한 개 외에 철모도 몇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인들 가지고 다니던 뭐 수통이나 숟가락, 도시락통, 그다음에 단추, 군복에 달려있던 단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지품들이 유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유품을 통해서 미군일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유품이라는 게 뭐 남의 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유품만 가지고는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는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군 유해함 55구를 받았다고 해서 미군 유해 55구를 받은 의미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던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북한 측에서도 발표하기를 55개 상자 중에 35개가 장진호에서 수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진호 지역에서 북한 측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 혼재되어 있던 유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 사람의 유해가 섞여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거를 이제 여러 상자에 분류하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그게 한 상자당 한 사람이 정확히 분류가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감식을 진행해 봐야 55구보다 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에서 작업하시는 동안 북한 측은 어떤 협조를 했나요?
저희가 원산에 도착해서 3시간을 체류했는데 그 3시간 동안 북한에서 정말 준비를 잘 해줬고 협조를 잘 해줬습니다. 일단 유해함을 굉장히 잘 이렇게 꺼내 놓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 쉽도록 잘 배열을 해놨고 그다음에 각 유해함마다 어디서 발굴된 것인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상세하게 목록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럼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유해 200구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55구만 전달됐습니다.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북한에서 50여 구를 처음에 준다고 해서 그래서 50여 구를 받아왔습니다.
뭐 유해 송환과 관련한 보상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렇다는 관측도 있는데 어쨌든 국무부는 북한이 이번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돈이 오가지도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발굴 비용 등으로 건네는 자금은 있었죠?
네, 저희가 발굴을 들어가는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북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보상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어느 지역에 논밭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발굴 비용을 지불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하와이에 DPA에 도착한 유해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하와이로 이송된 유해들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유해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감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정확히 어떤 부위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뼈의 개측치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DNA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시료를 띕니다. 그래서 DNA 검사의 경우는 저희의 경우는 모계로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먼저 띄고요.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핵 DNA 검사까지 병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쇄골뼈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쇄골뼈를 또 옛날 지금 실종된 미군들의 흉부 엑스레이와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도 실종 군인들의 생전 치아 기록과 비교를 해서 또 신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해 신원을 모두 확인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유해 보존 상태에 따라서 DNA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DNA가 설령 잘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검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유가족 DNA 샘플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몇 달 안에도 신원 확인이 될 수 있고 그중에 하나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DNA가 안 나오게 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봄쯤에 이제 북한과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길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 박사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제니진 진주현 박사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군 유해 송환과 당시 상황과 초기 감식 결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감식 절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과 이란 간 과거 핵협력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핵 확산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미국의 한 전문가는 그런 증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핵 관련 컴퓨터 기술 부문에서 협력했다는 일부 정황 외에 별다른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피츠패트릭 소장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이란과 핵 개발 협력을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have seen very little solid evidence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저는 북한과 이란 간 핵무기 개발 협력 증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두 나라가 핵무기 관련 컴퓨터 기술 부문에서 협력했다는 일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은 어떤 협력 움직임도 보지 못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핵시설 건설에 북한이 연루됐던 예를 들며 이란과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는데요.
Ambassador Bolton has long argued that there was some Iranian connection to the reactor that Syria.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가 건설하던 핵시설에 이란이 일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가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보진 못했죠. 이란이 이 핵시설에 일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볼튼 보좌관의 주장인데 저는 이런 추측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모르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까?
The U.S. government doesn't know everything. If there is any nuclear cooperation, it would be.
미국 정부가 모든 걸 알진 못합니다. 핵협력이 있다면 당사자들은 이를 미국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매우 비밀리에 진행할 겁니다. 청사진과 같은 기술은 인터넷으로도 이전이 가능한데 이를 막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매우 고급 정보를 갖고 있고 북한과 이란 간 어떤 협력이 있었다고 봤다면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청사진을 언급하셨는데요. 기술만 이전되면 독자적 핵 개발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문 인력이 파견돼 개발에 참여해야 합니까?
If a country were to start up a nuclear program, they would absolutely need a physical presence of
어떤 나라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재료와 인력이 현장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청사진만으론 완전한 핵무기 기술이 이전될 수 없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면 청사진을 구해서 기술을 개선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차례의 엔진 시험만으로 화성 14, 화성 15형 ICBM 발사에 연이어 성공한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ICBM 개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구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s a strong argument there. In fact, my colleague Mike Elliman believes this is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ICBM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북한이 옛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엔진을 수입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1년 이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certainly not easy. It's not impossible either, though.
북한 비핵화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 이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해커 박사의 분석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으로부터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가능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 없이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대부분 갈취하는 현실은 노예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 정부에 중개인 역할부터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재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는 업체가 반드시 임금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걸 재개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make that one to me huge change and require all the workers in Kaesong to be paid directly.
한국 정부 관리들과 업체들은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임금의 7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사실과 꽤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장마당 환율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정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지급하고 희업물로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환율은 1달러에 8,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장마당 가격이 아닌 자체적으로 책정한 공식 환율 130원 정도를 적용해 옛 배급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는 국제 근로 기준과 동떨어진 노예 제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in a slave society is paid rations, not money. If you paid them money, they could run away, right? So you never pay them money.
돈을 지급하면 노예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급으로 대체했던 옛 노예 제도를 북한 정부는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2016년 가동 중단 전에 주 6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며 $75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더하면 5만 4천여 명의 노동자가 1인당 $150 정도를 받는다고 통일부 관리들과 업체 관계자들은 밝혀왔습니다. 여기서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사회문화시책비, 즉 세금 비율 30%를 제하면 적어도 북한 노동자는 $100,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면 80만 원을 가져가야 정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월급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개성의 돈의 흐름이 활발해져 노동자 외에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해져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떳떳하게 더 올려달라고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some negotiating, some hard-nosed negotiating about labor standards and say that look.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직불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과 북한 모두에 이런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거의 다 가져가면서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다며 이는 갈취 행위이자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서울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과 한국 관리들의 회동을 주선했던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모범적인 경제특구 전례를 깨뜨렸던 곳이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특활지구의 한 가지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한 장점은 투명성,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깬 게 개성이죠. 투명성이 없잖아요.
오책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단에 개입하고 고용주와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는 개성공단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정부가 임금을 갈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보다는 실정이 좋은 곳에서 그나마 몇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기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저금을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레이버 시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어떤 면으로는 일종의 부분이다. 다만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원리 원칙이 너무나 지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버들이 임금을 거의 다 받고 북한은 택스만 떼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거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한 달 가야 5불도 못 버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면은 1000불을 벌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1000불 중에 900불이 나라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성이. 개성은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초코파이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분위기도 깨끗하고 수세실 화장실도 있고 뭐 이게 좀 차이지. 레이버 마켓의 조건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오책임 연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명세서를 만들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황이 다른 북한 내 노동자들의 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계속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특히 그런 비교는 형편이 나은 노예와 그렇지 않은 노예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But see, I would compare it to a slave plantation. So they're different kind of slaves. They're slaves that work in the fields.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밖에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해야 했고 집안이나 근처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음식과 대우를 받았지만 모두 노예라는 굴레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눈을 감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 아주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고 평안북도 지역은 오후에 구름만 끼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 신의주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4도,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31도, 강계 아침에는 22도, 낮 최고는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개성과 사리원 지역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입니다. 또 사리원 아침에는 26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5도, 장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28도, 청진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서해는 오후에 구름만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9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 동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평가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었지만 북한은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8일 도쿄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구테우스 총장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과 공조하면서 주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가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 암살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 등에 따르면 시리아의 핵심 과학자인 아지지 아스바르는 지난 4일 시리아 북서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이 터져 사망했습니다. 폭탄이 차량에 미리 설치돼 있었으며 운전기사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6일 중동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의 일간 알바탄 신문은 7일 이스라엘 모사드가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던 과학자를 암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2년부터 시리아 군시설 등을 겨냥해 100여 차례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상대국 제품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관세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는 23일부터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전자제품, 반도체 그리고 오토바이 등 모두 279개로 USTR이 지난 6월에 예고했던 품목에서 5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도 8일 원유와 철강 제품 그리고 자동차와 의료 장비 등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국제법을 무시한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다자간 무역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 부과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7일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훈련 중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은 다른 항공기에 맞지 않았으며 미사일에 자폭장치가 있었다고 스페인 국방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군당국은 미사일 잔해를 찾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나토는 발틱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며 사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